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참교추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 많이 간 편입니다. 다른 데 보면 청년들이 이번에 좀 바쁜 뭐 휴가를 내서 그래도 많이 갔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우리 또 젊은 지체들도 좀 많이 가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더 이 영적인 현실에 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다. 뭐 1, 2, 3. 선교에 뭐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 있는데도 이번에 뭐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꾸 이렇게 이걸 참여해봐야 같이 기도하는 데서 영적인 공감도 또 생기니까 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4월 둘째 주 정도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이걸 인터넷 송출을 올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막 그 뒤로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강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집중을 못했는데 가서 또 다시 듣는다든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부득불하게 못 올 직장 때문에 이제 진짜 뭐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또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요청도 있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아주 부득불한 경우는 이렇게 파열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다시 꼭 듣고자 하는 뭐 왔던 사람인데 뭐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줘도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시도를 이전에 얘기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 때문입니다. 외부 교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 교인들은 뭐 불만이 많아요. 오늘 또 지금 뉴욕에서 그 우리 전화가 왔대요. 우리 강 간사한테요. 그러니까 뉴욕에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 설교를 거기다 라디오 방송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 뭐 피디인지 뭔지 하여튼 직원이 감사패까지 들고 왔었어요. 저한테. 뭐 하여튼 근데 그 계속 하는데 이게 왜 안 올라오냐. 자기들 이제 라디오 거기다 설교 이렇게 뭐 월요일마다 송출한다는데 왜 안 올라오냐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뭐 보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뭐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해외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뭐 그 양반들은 듣게 해줘야 돼요. 필요가 있으면. 근데 사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도 그냥 은근히 이걸 의존하고 참여를 안 하고 현장에 있지 않고 자꾸 이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바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스톱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힘드니까 뭐 영상 보지 뭐 이런 식의 유혹 받지 말아야 된다. 부득불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 거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저기 지금 방송사들 외국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입니다만은 그때마다 매번 지방에도 지금 또 연락 온 사람들에게 막 계속 이 링크를 한번 영상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냥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괴롭습니다만 나는 우리 지체들이 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양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을 버린다. 어느새 이런 것으로 잘못된 만족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또 못 들은 걸 또 듣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좋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용도라면 뭐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뭐 이걸 대타로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내용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이 서두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내용상으로는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하는 이게 1장 1절부터 1장 14절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락으로는 좀 연결되어서 18절로 이렇게 서두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 18절까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좀 상세하게 좀 살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사건적인 것은 좀 이렇게 단락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이 14절을 일부 내용을 14절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이고 성취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 14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의 어떤 첫 번째 부분만 다루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신비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문맥 속에서 1장 14절을 살피는 것이 아니면 그저 여기 1장 14절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자체를 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겠죠. 14절을 말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강론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말해온 것에 이어서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본문이 말하는 말을 이렇게 상세히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더 문맥의 내용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말을 가능한 한 또 굳이 좀 더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 제가 14절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사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구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충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의 실체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사실을 한번 그 역사 속에 있게 된 이 엄연한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직접 친히 뭐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뭔 말하느냐 문자들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자. 여러분은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사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은 이것의 이 경이로움과 특별함을 잘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별로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표했었던 했던 것이죠. 예표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류가 보고 경험하는 것 중에 어떤 최고의 어떤 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것이. 진실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상 구약에서부터 예표하여서 보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우리 사역자도 지난번에 설명하고 저도 몇 차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좀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이것의 실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기 거하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말의 명사형이 장막이에요. 이게 동사화한 겁니다. 그것이 동사화된 거죠.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을 설치했다, 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문자 뜻은 그래서 이 말은 여기 외에도 이제 여기 외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사도 요한님만 쓰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데 왜 그것을 장막을 쳤다라는 말로 말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이방인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이방인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이제 무슨 어떤 말인지 어떤 연결성 구약과 매치되고 있는 연결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딱 고정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장막이 쳐졌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이 쳐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라고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5장 8절이네. 8절. 25장 8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의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근데 그것을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장막을 치다. 장만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 장막을 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장막과 이제 장막에 들어갈 옆에 들어간 설비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장막이 히브리서 여기 좀 출애굽에 나오는 이 장막이 본문의 거하다의 명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 25장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여기 지금 본문의 거하다의 명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뒤에 33장에 가서는 이 장막을 회막으로 부르기도 해요. 회막으로. 그런데 이 말을 회막으로 부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히브리 말이잖아요. 구약에 구약을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꾼 것에는 장막이라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을 장막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하다는 것이 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장막이든 뭐 회막으로 말하든 이런 것들이 참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까 나를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계시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심으로써 그들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 장막에 임하여 거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 그 장막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또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할 때 종종 사용된 이 거한다는 말, 이 거한다는 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읽었던 출애굽 25장 8절에서 말한 거하다는 말과 이어서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막을 뜻하는 말은 거하다, 장막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말과 어근이 다 같아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영광으로 쓴 이 말이 거처도 되거든요. 거처 또는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하다, 장막, 영광의 말의 어원이 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장막에 덮인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이제 마저 그 폈으면은 좀 뒤에 40장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거기서도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그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읽어 봐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응?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구름이 장막에 이렇게 덮인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덮인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기에 그 거하다와 장막과 같은 어근을 가진 이 영광,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 교회가 쉐키나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쉐키나 영광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게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게 아 저긴 하나님이 임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한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구약에서의 배경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거하다, 장막, 영광 이게 다 같은 어른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말이 곧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응? 결국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신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물론 구약시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실제를 예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한층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어떤 주석자의 말대로 구약의 모든 예표의 성취이고 대체인 거지만 대체.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저기 그 영광이 구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임하셨다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직접 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이분이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보았던 그 영광스럽고 어미로웠던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신 것의 원형을 마침내 이제 원형이 마침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거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의 이 장면을 우리가 참 잘 연상이 안 됩니다만은 출애굽기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그 장면이 분명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걸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 200만에서 250만 이 사람들이 쫙 쳤는데 그 가운데의 성막을 끼고 여기에 그 주님이 자신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걸 딱 보는 겁니다. 뭐 200만이 텐트를 치면 얼마나 반경이 커질 수 있을까요? 쭉 나는 텐트를 다 치고 자야 되니까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다 보는 거죠, 모두가. 그렇지만은 자기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보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도 있었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위안도 됐을 것이고 안정감도 가졌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도 이미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막 신의 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 가운데 자신이 임하면서 그때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경험도 했기 때문에 어미, 하나님의 어미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죠. 자신들 가운데 거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들이 어떠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구약에 그걸 드러내긴 하셨지만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스스로 모세에게 당신이 다 가서 해라. 우리는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운데 계셨어도 실제 이들이 신약 시대에 직접 오신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거리감이 있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사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지성소 이렇게 성소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런 것에서 더 깊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들어가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 텐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 상황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거리감을 갖고 느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육신이 돼요. 죄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하신 거죠. 이 놀라운 순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지 말고 이미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경험에 연결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죄인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처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 있는 그에게도 다가가셨던 것이었는데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신 거죠. 다가셨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다가오심이죠. 아담 때 다가오심도 사실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이신 겁니다. 다가오시는 그런 나타난 것이었지만 이 순간은 그 은혜의 다가오심을 형용할 수 없는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가진 이 거리감, 좁힐 수 없는 이 거리감으로 스스로 피하고 두려워하는 조건의 그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와 이게 인간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없이 자기를 낮춘 거죠.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그래서 거하시게 된 장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원래 이러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먼저 딱 들은 것이 지식이 있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가 뭐 구원의 일을 결론을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원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바꾸기,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이런 용어를 구약에 이런 것을 상기할 만한 용어를 여기서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계시다는 단어를 써야지. 왜 그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는 이 단어를 왜 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 안에 거하신 걸 가지고. 응? 인상 깊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원래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건 온 우주 만물이 모든 인간이 경외할 순간이에요. 경이롭게 놀라워야 할 사실인 겁니다. 결국 그같이 하여서 말씀이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 맞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친히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이요. 가장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이에요. 역사를 거쳐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사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시며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자와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모세 때 보인 것처럼 거리를 두셨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파격을 행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신 놀라운 이 우린 상상을 못한 거죠. 예상을 못한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신이 오셔서.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곧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9절부터 11절의 조건 속에 있는 인간에게 생긴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9절과 11절에 말한 그 조건의 인간에게 생긴 일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탁월한 것들은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인간 조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 조건에서 그 어떤 답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가장 탁월한 문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지고 뭐 이런 거 뭔가 이제 자꾸 발전해서 뭔가의 발전을 해서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주를 쏘아올리고 비행기를 날리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앞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문명과 인간이 가졌던 인간이 창출해냈던 것들을 다 보시면 인간이 창출해낼 수 있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사실 다 나왔어요. 최고의 문명, 탁월한 문명들이 다 이미 나왔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고 뭐 베르시아로부터 뭐 바벨론부터 죽여가지고 쭉 페르시아라고 해가지고 헬라 내면서요. 그다음에 로마가 등장했죠. 제국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큰 제국을 이루어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로마 이후는 그만한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종교들이죠. 종교들. 근데 뭐 여러분이 힌두교 같은 것도 발언을 보면은 BC 한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쯤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도에서 발상했다고 하는 근원이 그 사상의 근원을 따르면 그렇게 오래 잡아요. 불교는 거기서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의 가장 놀라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상적 지혜라고. 인간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온 이 최고의 철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있게 됐습니다. 이런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죠.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철학이 다 나와요. 진짜 거기서요. 거기서 나머지 다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말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해서 발전한 것이지.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현대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론 같은 것은 적용되잖아요. 이런 철학, 인간의 지혜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러면서 이데아에 이르려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더 숭고한 상태로 나가고자 했고 이데아에 이르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좋은 세상, 더 좋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싶어 했고 이런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구원의 상태에 이르고자 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본질상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죄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것들이 다 나왔어도 탁월한 것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못해요. 죄의 조건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론에 나옵니다. 종교 이론이 나오고 그래서 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나왔었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한다든가 그 구원의 실체를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다 가능성 있는 종교 이론이에요. 그래서 더 이대하며 어떤 세상이며 더 나은 세상이며 무슨 극락이며 어떤 뭐 이런 게 더 최고의 상태 그런 상태를 그리기만 한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에 시도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편에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것입니다. 증거한 것이었죠. 우리 쪽에서 하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400년의 그 침묵기가 지나서 인간이 노력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탁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오신 겁니다. 근데 왔지만은 일장에서 앞부분에 봤다시피 알지 못해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실제로는 그 타이밍에 오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최고로가 다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했지만 안 되는 조건에서 그가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질 수 있는 몸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정도의 내용을 보이셔요.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보이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보이신 거죠. 사실상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 강론 다락방 얘기 다락방에서 강론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와서 뭘 했냐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그 뭐 호칭 얘기가 아니고 이때 이름이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전인격, 아버지의 뭐 성품,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사역, 아버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게 내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뒤에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요한복음 그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14장 8절이 그렇잖아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9절 10절에 쭉 대답하시는데 9절 10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죄 있는 인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를 길로 삼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 이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 14장 앞에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자기를 보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으로. 결국 이 하나님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를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길로 삼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돼.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로 이제 지금 여기 14절, 14장 6절, 7절 말한 그것을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이시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순간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을 정도로 만물 창조에 관여하신 그분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 순간이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성취한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신 것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 감을 못 잡아요. 잘 감을 못 잡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근데 경이로운데 인간이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이가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육신인데요.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일단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우리 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나 우리가 성육신하면서 그 얘기도 했다시피 자기를 한없이 낮춘 거예요. 이 시공간에 묶인 거예요. 네. 그런 존재로 오신 거예요. 더욱이 이게 죄의 속을 속으로 두는 겁니다. 죄를 모르신 분이 죄 있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그 대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성탄절 설교 때 그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치 담벽이 가득한 곳에 담배 못 켜는 사람 들어온 것처럼 죄로 가득한 이곳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오신 거죠.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다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가, 얼마나 큰 뜻과 계획을 가지셨는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행함과 행함과 말과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신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됩니다.